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라.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지요. 네 가지를, 세 가지를 권면했지요. 그 세 가지가 뭐였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 그 세 가지를 권면을 하지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의 일곱 가지 근원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곱 가지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요. 분량대로 주신 은사지요. 분량대로 주신 은혜.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의 그 다양성 속에서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주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 하나됨에 대해서 완전히 절정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 궁극적 목적이 뭐였냐? 그 뭐지요? 성장,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결국 이 성장 또는 성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성장, 성숙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많이 갖기에 혈안해하지요. 그래서 소유, 소비에 집착을 합니다. 예.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어떤 성장, 성숙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소비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더 많이 성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세상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됨의 이 절정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달려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오늘까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새 사람 또는 정결됨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하나됨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마지막으로 절정을 이루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성장 또는 성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죠.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장하길 바라요. 사실 우리 사회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고도성장, 경제성장, 혁신성장, 또 창업성장 등등. 어쩌면 성장이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살아오는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왔습니다. 기업마다 매년 몇 프로 성장을 목표로 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장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숫자적 증가를 성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성장으로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대가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일과 또는 물질의 노예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일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이 경제 논리, 성장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고 그저 교회가 단순히 숫자적 증가에만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교회는 숫자적 증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성숙이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숫자는 아무리 많은데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만 모였으면 그것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그저 성장이 목표였습니다. 숫자적 증가만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는 거죠.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계속 매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이런 성장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양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질적인 성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 그래서 그 지식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미혹되고 요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지식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단순히 세상적 알매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성장을 위한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달려가야 된다.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적 깨달음, 영적 성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과거예요? 아니요. 항상 현재 이루어집니다. 항상 현재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지요. 이야, 다음에 또 봐야 되겠다. 너무 궁금하다. 할 수 있겠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허무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요. 영적인 깨달음과 성장은 현재예요. 현재. 현재. 과거는 없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어요. 아유, 오늘 좀 쉬자. 피곤해 죽었다.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못 오해해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빨리 마치고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예. 자,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제부터. 옛날에 과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말이지 봉사도 잘하고 과거에는 충성을 많이 했지.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듭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과거의 것에 계속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신앙이에요. 이제부터의 신앙.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되어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잘 보면 이 지식의 성장의 세 가지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식의 성장의 목표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지식의 성장의 목표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래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빠지고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그러니까 시격에서 성장해야 될 대상이 나는 제외다. 너희들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장해야 될 사람은 나도 너희도 다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예, 그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3절 전반절의 말씀 보세요. 13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얘기하죠. 우리가 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은 하나도 예외가 없다.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외가 없다. 다 나나 너나 다 그랬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여기서 믿는 것 아는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왜 구분을 합니까?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따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갈 수 없다.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된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물론 성경에는 쓰여 있으니까 단번에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아는 것 먼저 깨달아야 먼저 이해되어져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해되어져야 먼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달라요. 신앙은 믿는 것이 먼저이고 아는 것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네?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것이 먼저이고 아는 것은 나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지식은 무의미하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지식은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지식인들이 말하는 지식은 믿음으로 시작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험, 어떤 책,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습득되어진 지식이죠. 그것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혹 이치에 안 맞아도 혹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믿으면 되는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된 지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마라.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심장으로 받아라. 이게 머리로 받으면 냉담하게 잊혀져 버린대요. 그러나 가슴으로 심장으로 받으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분. 이 심장의 뜨거운 막 심장의 박동을 경험한 막 흥분이 되고 막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막 뛰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단순히 지식적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한 번쯤 심장의 박동이 막 뛰어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도전받은 사람은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다, 가슴으로 들으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뜨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냉랭해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예. 지식의 성장의 두 번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지식의 성장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단순히 어떤 개별적 성도를 가리켜 말하기보다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온전하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는 성도를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부패와 분열로 흠이 있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흠이 없는 교회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흠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흠이 있다고 막 지적하고 흠만 늘 들추어내고 그러면 그거 흠이 결국은 교회를 더더욱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하는 거죠. 흠이 있어도 그 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위하여 기도할 때 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흠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같이 느끼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 그 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본래부터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부터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막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성도를 온전하게 할까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지식의 성장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예. 뭐 단숨에 뭐 성서마당 딱 맞추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부족하죠.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가 뭐냐? 세 번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것이 세 번째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노력하면 그 분량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면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떤 수준에 가는 것도 조차도 힘든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건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힘들다, 안 된다,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노력하면, 예를 들어 한 10일 금식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0일 금식합시다. 예,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성장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며칠 고생하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수 있다. 한 1년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룰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 1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루겠죠. 그래서 뭘 할 건데요? 그 다음을 뭘 하죠? 목표가 상실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성량해야 돼요. 끝까지 성숙을 목표로 달려가야 돼요. 예,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고, 이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라 얘기하는 거죠. 예.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기복 있죠. 여러분, 신앙의 기복 없으세요? 늘 충만하세요? 늘 뜨거우세요? 아, 물론 제 마음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늘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늘 막 사모하고 막 불같은 성령이 막 임하고 매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에는요 기복이 있어요. 뜨거울 때도 있는가 하면요, 냉랭하게 차가울 때도 있어요. 바닥을 막 칠 때도 있어요. 내내 바닥에 머물다가 다시 조금 다시 도전받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뜨거우면야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날마다 어떤 때는 바닥을 치고 어떤 때는 머리 뒤밀고 막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이런 신앙의 기복의 차이를 좁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막 어떤 분이 막 뜨거워졌어요. 좀 걱정스러운 분이 계세요. 아이고, 또 언제 식을까. 그러면 곧 식어요. 곧 식어가지고, 아, 저 시험 들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금방 식어가지고, 막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은혜 덜 받지. 예? 막 어떤 분은 막 뜨거우면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또 큰 시험 받겠네. 여러분,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오래하는 비결이에요. 신앙의 기복이 막 너무 극과 극을 달려버리면 이 심각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차이가 나죠.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죠.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먼저는 기복을 종잡을 수 없어요. 변덕이 심하죠. 그렇죠? 변덕이 심하여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하나님 없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 완전 바닥을 치죠. 하나님까지도 부인하죠. 하나님 없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잘 속아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렇죠? 사탕 하나에 쉽게 넘어가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하나에 돈 줄까 사탕 줄까 하면 사탕 거달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빼앗겨요. 마음을 딱 줘요. 조금만 잘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이 좁죠. 나만 생각하잖아요. 다른 거 생각 못 하잖아요. 어떤 고려해야 될 거, 복잡한 것들 생각 못 하잖아요. 다 나만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좁아요. 또 한 가지는 자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제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은혜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네? 오늘 목사님 설교 꽝이다 얘기하고, 기분 좋으면 하,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내려가시고, 기분 나쁜 인상 팍 쓰고 얼굴도 안 보고 내려가시고, 결국 그거죠. 기분 따라서, 기분 따라서. 진짜 은혜, 진짜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기분 좋으면 무조건 은혜 받은 거예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기분만 나쁘면 다 뭘 해도 다 은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래요. 어린아이의 신앙. 많은 분들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그저 그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곧 배탈이 나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곧 짜증을 내고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게 말하면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이단에 넘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면, 분별력이 있으면 이단인지 아닌지 분간이 돼요. 가서 좀 들어보면 아하, 잘못된 거구나, 아, 이상한 거구나 하는 느낌 정도는 있어요. 뭐 뭔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걸 나한테 가르치고 있네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양심을 주었거든요. 건전한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자꾸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죠. 왜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반드시 필요해요. 그 지식의 성장은 결국 말씀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오늘도 배웠지만 다음 내일도 배워야 되고 계속 배워요. 지식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날마다 성장할 수 있어요. 날마다 성숙할 수 있어요. 날마다 계속 자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떨까요? 장성한 자의 신앙. 기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복이 있지만 그 기복의 폭이 좁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장성한 분들이요. 여러분들 가끔 찾아오죠? 그래도 기복이 찾아오죠? 예. 아, 없는가 보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열심히 하는 분들. 그래도 정말 뜨거워도 때로는 신앙의 기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살짝살짝 이게 바람 불어오듯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성한 신앙인은 이 폭이 좁단 말이에요. 기복이 폭이 좁아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예? 전혀 끄떡도 없단 말이죠. 왜냐고 그랬습니까? 성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영향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이 아무리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자성어에 세움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지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변화가 많아서 어떤 일에는 화가 되고 어떤 일에는 복이 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도 그렇게 슬퍼할 일만도 아니고 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 그저 주어진 일을 통해서 성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은 세움지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는 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는 주변의 영향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고난이다 생각되면 기도하면 되고요. 그저 즐거운 일이다 생각이 되면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힘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생각하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때가 찬송할 때인가 보다, 이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큰 두 번째. 지식의 성장을 이제 얘기했고요. 이제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의 성장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의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의 성장이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 칭찬 들었어요. 아, 양정교회 목사님은 어른들한테 인사를 너무 잘한다고 동네 할머님들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예. 할머님들한테 인기 최고예요, 제가.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목사님 최고 멋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양정교회 목사님은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너무 잘한다고. 예. 저는요, 원래부터 그래요. 예. 본래부터 어른들한테 잘해요. 예. 안 믿기세요, 이현숙 권사님? 그렇게 비웃고 그러세요? 예. 그래, 인격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의 성장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넉넉히 사랑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추라. 예? 넉넉히 사랑할 만한 인격을 갖추라. 우리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처럼 크고 광활하십니까? 크고 넓습니까? 아니면 옹졸하고 편협합니까? 겉으로는 사랑으로 다 이해하는 것 같지요. 내가 사랑으로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요. 때론 마음에 담아두기도 해요.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단어 중에 영원한 단어가 있대요. 그 영원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래요. 특히 천국의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래요. 사랑이란 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은 인생의 향기를 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향기로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낭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낭비 없는 사랑은 없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지나친 낭비였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결과였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낭비를 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서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전제로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손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전제된 이유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 전체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 동원해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서 생명을 걸고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이야기예요.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말고 전 생애를 통하여 투자할 그 일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한마디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인격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일이나 봉사하는 그 감당할 만큼 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체의 성장이요. 16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예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교회는 연합함을 통하여 주의 사역들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똑똑한 특정한 사람 몇 사람이 교회에 뭐 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연합해요. 연약한 분들이나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다 함께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세워져야 될, 그래서 주의 사역들을 힘있게 최대한 확대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따라서 교회는 서로의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눈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느낌으로 알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는 그 딱딱하게 딱 붙어있는 그 끈끈한 그 관계가 바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의 관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새가족들이 등록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등록해서 다녀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그 부분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양정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녀보면 많이 여기저기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 보여지거든 거기를 메꿔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몸 공동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성장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세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워서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첫째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까지. 내가 완전히 주님으로 닮아서 완전히 성화되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듯 착각할 만큼 그때까지 성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때까지 목표예요. 15절 중간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과 겸손의 삶에서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될 만큼 그리스도와 닮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연단을 받아도 소망이 있는 신앙이 생길 때까지. 비록 내가 연단을 받아도 힘든 시간을 내게 주어져도 소망이 있는 신앙이 세워질 때까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놀라운 거예요. 연단 중 받는 그 중에도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견뎌 이기십시오. 연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신앙으로 견뎌 이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까지. 즉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결되고 결합될 때까지. 15절 하반절에 16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 분량에 도달해 계십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